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인전처럼 그 주인공의 생애가 잘 알려진 인물에 대한 책을 읽을 때 일반 소설과는 달리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책의 결말에 대해 어느 정도 알면서 책을 읽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점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로 시작해서 같은 하나님께서 죄로 망가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과 더불어 새롭고 영원한 세상을 시작하시는 결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시작과 분명한 결말입니다. 우리가 결말을 이미 아는 책을 읽는 것처럼 이 세상은 아직 결말에 이르지 않은 그 중간 과정의 현재 진행형이지만 확실한 결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내 옆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의 인생은 결말을 알고 걷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은 확실한 결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그 중간 과정,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의 일관적인 인생이 이렇습니다. 나는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으로 지어지고 인격적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생을 마친 후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인생에 대해 그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모든 면으로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알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인생에 대해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결말을 포함한 그의 인생에 대해 2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번역을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부분이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에서 이 동사의 형태는 누구의 부끄러움을 받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바울의 확신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런 것이고요, 나의 지금 이 순간에서 그분 앞에 서게 될 그 결말의 순간까지 내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이 확신보다 내 인생에 대해 더 바랄 것이 없지 않을까 우리는 믿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성경의 결말을 믿는다면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재 주일마다 빌립보서 말씀을 차례대로 묵상을 하면서 빌립보서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중에 성경의 대표적인 암송 구절들이 몇몇 등장을 합니다. 1장에도 있고 1장에 포함된 그 구절이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데 바로 21절입니다. 21절은 이렇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그 기독교 그 훈련에서 훈련을 받을 때 많이 암송을 하게 되는 구절이지요. 이 귀한 구절은 사도가 나의 인생 어느 상황에도 주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허물 많은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 함께 묵상을 하는 가운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유익하다 라는 이 고백이 더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쁨의 고백이 되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처한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사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가면서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기 위한 지혜를 구하고 용기를 구하고 안목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4시간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시작하는 사도의 무난 인사를 보고 또 그 교회 성도들과 어떤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지 그 복음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묵상을 해왔습니다. 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특히 우리가 한 교회, 지역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앞세워서 해야 할지, 지역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도에 대해서도 함께 배웠습니다. 지난주 본문 12절부터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또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믿음과 안목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는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진전을 위해 그 상황에 처해 있노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그가 그곳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매인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감옥 밖에서 용기를 얻었던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옥중에서도 기뻐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는 그가 처한 그 상황 너머로 그의 인생에 대해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까지 내다보면서 기쁨과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애를 비춰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어느 누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지? 모두가 생각을 합니다. 또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모든 생각이 바르지는 않지만,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그 죽음의 때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묵상의 주제이고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이자 고민이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주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무엇을 앞세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우리 남은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오늘도 정리를 해서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21절에서 바울은 동사가 없는 문장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보시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그 안에 동사가 들어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유익. 이 두 가지 동사 없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사를 빼면 두 단어예요.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 이 두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의 의미를 살려서 이게 무슨 뜻일까? 아주 짤막하게 두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오늘 본문에 도움이 되는, 오늘 본문을 길게 설명한 말씀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 바울이 전한 후에 방금 그 말씀을 재반복을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반복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스스로 씻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몸소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대속자이십니다. 대속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속량이라는 개념이죠. 주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정죄와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정죄와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는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다면 나는 죽은 것과 다름없고요.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를 피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다면 나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소망을 가질 수도 없다. 왜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즐겁게 산다고 해도, 아무리 즐기며 산다고 해도 반드시 올 그 절망을 내가 피할 수 없다면 나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분이 내 자리를 감당하시고 나를 위해 정죄와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 그날 나는 죽었고 그날 나는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이런 의미로 바울은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 짤막한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21절을 좀 더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단순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는 내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이라는 것은 그 전 구절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내게라는 것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바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내가 이처럼, 그러니까 전 구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24장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도착을 할 때 그것은 모세의 시대였죠.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는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의 바톤을 받아서 그 도착했던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는 시기를 여호수아 시대 때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열두 지파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이제 다 해갈 무렵에 그 마감하는 그 시대를 마감하는 무렵에 여호수아는 백성을 소집해서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나안 거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봤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모습, 죄를 문제 삼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보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 선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우리를 구분하셨는지도 충분히 듣고 충분히 봐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각 사람과 각 가정은 선택을 하십시오. 이방 우상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죄 중에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까? 이 설교를 하면서 그때 여호수아는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나와 나의 가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이 아니라 죄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는 내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일,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전되기 위해 헌신하는 것, 이것이 저의 삶의 목적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진전이 되고요. 또 복음이 나에게 맡기신, 나를 그와 함께 매이신, 묶으신 그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고 정착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삶의 목적입니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감옥을 정죄와 저주의 장소로 여긴다고 해도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다면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지고 정착하고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수고합니다. 그렇게 감옥에 있는 나를 주님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이해가 될 수 없는 삶입니다. 그가 왜 저렇게 사는지, 왜 다수가 기뻐하고 즐기는 것을 경계하는지, 왜 다수가 꺼려하는 곳, 피하려는 사람들마저도 마다하지 않는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유와 목적을 제외해버리면 무의미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도님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님의 하루 일과를 한번 머릿속에서 짚어보십시다. 성도님을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 보람되게 하는 일들, 즐겁게 뛰어가는 일들, 꺼려하는 일들, 성도님을 힘을 얻게 하는 일들, 성도님의 힘이 빠지게 하는 일들, 그 모든 일상의 순간들로 성도님의 삶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삶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의 시간이고 그 순간순간에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에 머무르고 무엇을 행했는가, 그것이 나의 삶입니다. 성도님의 그 일상으로 이루어진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유와 목적을 한번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루 일과와 만나는 사람들과 인생의 목적에 대해 전혀 변화가 없다면, 큰 변화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무너져버리지 않는다면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라는 이 믿음은 아직은 성도님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캠핑을 가서 텐트를 세울 때 앞에 보이는 것은 텐트이지만 그 텐트를 들고 있는 것은 텐트의 프레임이 아니겠습니까? 그 프레임을 뽑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에서 뽑아버리면 모든 것이 폭삭 주저앉는, 이것으로 내 인생이 평가가 되지 않는다면 바울의 오늘 본문의 고백,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라는 것은 아직 우리의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님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라는 이런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가 계속 살 것이고 또 19절에서는 그가 구제를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 살아서 복음의 진전을 위해 수고하기를 기뻐하는 이유를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러니까 풀려나서 그 교회를 또 방문하고 그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도가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있어요. 확실하게 짚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라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아직 이분들의 고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 내가 그 교회를 섬기고 그 복음의 코이노니아 안에서 그 도움을 주는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진보,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발전하고 또 기쁨이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기쁨도 증가해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사도된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노라. 주님께서 나를 지금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신다면 이 일을 내가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봤을 때 분명히 우리가 지금 바울처럼 고백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이 끝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죠. 진정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진가를 우리가 계속 체험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지금 믿는 범위보다 훨씬 더 그 범위가 넓혀지는 복음의 진전, 복음의 확장, 복음의 뿌리내림 이 내 안에서도 지속될 때 머지않아 아 그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빼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구절 28절에서 이렇게 26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내용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바울 그 가르침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왜? 바울이라는 사도를 접붙여 주셔서 그 복음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 성도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믿음이 진보가 되고 또 기쁨이 더욱더 커지는 더욱더 자라나는 그런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라는 이 고백을 해나갔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나에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날이 갈수록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고백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우리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은 같은 그 본문 21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그 첫 부분보다 훨씬 더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고백을 증거합니다.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만큼 죽는 것이 유익하다. 죽는 것이 나에게 덕이 된다. 라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충격적인 이유는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 모두의 적이자 최악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은 돈과 재물을 모으고 동원을 해도 우리 중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좀 더 장수하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 중에 결국 궁극적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죽음마저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또 크리스찬들에게 죽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선을 목적하고 죽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죽음이 선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나쁜 것입니다. 죽음은 처음부터 애당초 창조의 원리 속에 없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떨어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별이라는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주보 광고와 또 대표 기도 때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지난 목요일 우리 노회에 속한 제이머슨 스타카우스 목사님이 14개월 동안 처음에 이제 췌장암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전인적으로 번져나가면서 암투병 끝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14개월 동안 초반부터 그분의 그 서포트 그룹, 그분을 지지하고 기도해주고 또 그 헌금도 보내고 그런 구제도 보내고 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웹사이트 블로그에 그분이 이제 하실 수 있을 때는 그분이 글을 올리셨고요. 그 후에는 그분의 아내 되는 크리스티 사모님이 글을 올렸는데 그분이 그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아내 되는 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 부분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이머슨이 떠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사실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느껴질 뿐입니다. 사실 이 망가진 세상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잘못된 일이라는 점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합니다. 눈물을 쏟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던 사람을 잃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안 좋은 일인지 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의 장례식 때는 검은 옷을 입지 말고 화려한 옷을 입어달라. 나는 천국에 입성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종종 있는데 그 취지는 알고 감사해요. 그런데 사람이 세상에 떠났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 이별이라는 건 특히 그 유족들에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곳에서는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고 하는 것은 그게 과연 그 걸맞는 모습일까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때는 애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유족들, 특히 그 유족들의 눈물에 동참해주고 함께 애도하는 것이 훨씬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죽음 자체는 나쁜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이에요. 그 크리스티 사모님의 글을 처음 읽을 때 저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을 뿐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대속자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55절부터 5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같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나쁜 것이고 죽음이 슬픈 것이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의 가장 크고 가장 골치 아픈 문제, 그 앞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밖에 없는 그 거대한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정죄와 저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체험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 아름답고 희망찬 새로운 것의 시작입니다. 부활로 시작해서 죄 없이 오직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는 영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관문 너머에 영생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나에게 죽음은 유익합니다. 이처럼 죽음의 문제를 푼 우리에게 아직도 고린도 전서 15장에 계시면 마지막 5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복음의 진전을 위해 수고하자. 주님은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곳에서도 복음의 진전을 위해 할 일이 있기 때문이고 주님은 그 일을 위해 너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1장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푼 우리는 앞으로 우리 죽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언젠가 저도 제 자신의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나에게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나에게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도 내 목적이 복음의 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나의 죽는 것을 통해서도 복음을 진전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목적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직면하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죽는 과정을 통해서도 주님은 복음을 진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복음을 이루시는 순간일 뿐 아니라 가장 결정적으로 복음을 이루신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에 가시면 그 말씀을 하시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다 순종을 하시고 무엇마저도 그의 죽음마저도 아버지께 순종을 하셨다. 주님은 죽음으로 복음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우리가 보고 배우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는 분명히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애석하게도 우리 한국 개신교 교회들은 죽을 병에 걸리면 기도원에 가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100명이면 100명 중에 주님께서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산다고 해도 또 죽음의 과제를 풀어가야 돼요. 언젠가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게만 해당이 되는 사는 문제를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바르게 맞이하며 죽는 과정을 통해서도 복음이 진전되기를 훈련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인들을 훈련을 시켜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러니까 100% 우리는 이 확률에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훈련을 받지 않는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한국교회의 삶과 죽음에 대한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는다는 것은 저주도 아니고요. 죽는다는 건 재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버리신 것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이미 유익하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죽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진전되는 목적을 변함없이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성도가 죽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병에 걸리고 불치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살게 해달라고 구원을 기도해야겠지만 바울이 감옥에서 구원을 바랬던 것처럼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속적이고 궁극적인 기도는 언젠가 내가 지금 아니면 나중에 치러야 되는 이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이머스 목사님, 세상을 떠나신 그분의 그 아내 되는 크리스티 사모님의 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밤 자정이 될 때 나는 제이머슨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의 아픔과 사랑, 슬픔과 감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작은 호흡을 내쉬었고 그의 심장은 멎었습니다. 저의 심장이 계속 뛰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에게 큰 고통은 없었고 마지막 며칠 대부분의 시간에 그는 수면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함께 나눈 시간,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나눈 시간이겠죠. 그 시간을 평생 잊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렸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임이 확실해졌을 때 제이머스는 하나님을 더욱 믿었지 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국을 맞을 준비가 됐습니다. 간이 기능을 잃으면서 정신적으로 어려워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을 때면 그는 더 읽어달라고 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사이사이에 그는 아멘, It's true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45세 젊은 나이입니다. 또 산호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곳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철치 플랜트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그가 성공을 했는가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분은 절대로 실패한 분이 아니세요. 성도 여러분, 제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김 목사 이리 와 이렇게 맞이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순아, 이름으로 저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것, 우리의 직업, 우리의 호칭, 우리의 삶의 규모, 우리의 가정의 숫자, 가족의 인원들의 숫자, 이 모든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들이에요. 또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자리들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서 맞이해 주십니까? 내가 목사라는 것 가지고요?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는지? 아닙니다. 주님을 믿었는지,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믿었는지, 죽을 때까지도 주님을 신뢰했는지, 이걸 가지고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제이버슨 목사님이 결국은 교회 개척을 못하셨고요. 그 전에 부목사로 섬기셨던, 만약 그것도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도 어쩌면 그분이 그동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시고 목회학을 공부하시고 또 그동안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은 어쩌면 치료할 수 없는 그 병을, 불치병을 받아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낫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인생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꿈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장성해 오는 가운데 예의치 않은 일들, 뜻하지 않은 일들을 감당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도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수고한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바로 그것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고요. 거기에 평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 이제 나의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죽음이 이별의 슬픔을 주기는 하지만 더 이상 정죄가 아니고 저주도 아니라 유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죽는 그 순간을 포함해서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과 확신이 날마다 내 마음과 의식을 충만하게 채우고 나의 삶의 목적과 소망을 이끌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증거했던 바울의 복음을 저희들이 귀하게 여기고 저희들이 지향합니다. 사랑해 주님,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이 저희 속에 100%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만큼 많은 것을 체험하지 않기도 했지만 또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사랑해 주님, 저희와 마찬가지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바울과 같은 사람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저희 교회에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받고 큰 힘을 얻습니다. 또 지난주에 제이머슨 스타크하우스 목사님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슬픔과 눈물 가운데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서야 되는 그 자리,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그 죽는다는 것에 대해 저희도 주님의 복음의 진전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믿음과 신앙과 또 말씀과 성령과 또 주님 안에서의 성화에 투자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면서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죽음마저도 주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